주께 낯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앞에 보면 수련의 주제 있는데요. 이번 수련의 주제는 나를 깨뜨리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나를 깨뜨리다요. 자, 시작. 나를 깨뜨리다. 다시 한번요. 나를 깨뜨리다. 아멘. 주제 선포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상 혹시 보여주시면, 네.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 말씀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섬긴 베다니의 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어젯밤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오직 요한복음만 마리아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죠. 예수님을 향한 향유 부음,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아는 것,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온전한 섬김이요. 그게 더 핵심적인 부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최선을 다한 주를 향한 섬김. 세상의 사람들은 대개 누가 얼마나에 집중하고 또 그 섬김의 효율성을 따져도 보지요. 그런데 주를 섬기는 것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문에서도 한 가지 상황이 일어나긴 합니다. 삶의 전부를 드려 주님 섬긴 베다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도창예배에서부터 오늘 새벽에 모임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살펴오는데요. 사실 한 달 전에 7월 말경에 새벽예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14장 초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까지. 근데 보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주님 섬길 때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주님은 그것들 중에 어떻게 일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 그냥 짧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라 그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조금 더 많은 이들과 더 깊이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다시 그렇게 고쳐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전 상황들을 잠시 좀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했던 베다니 한 여인은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비싼 순전한 향유 한 옥합, 그거 준비했습니다. 허나 여인은 주님 위에 최고의 것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은 그녀에게 매우 큰 인내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인은 믿음의 인내로 일을 매우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예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죠. 쏟아지는 향유, 집안 가득한 향기, 취향한 사람. 그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이날 펼쳐졌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의 섬김에 분노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마가는요,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인의 섬김에 분노한 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귀하고 비싼 향유 허비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분노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4절에 사용된 이 분노의 헬라어 원문 때문인데요. 아가나 크론테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나 크론테스는 아주 강력하게 응충된 그런 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서도 보면 5절도 이들의 분노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5절의 분노도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너무나도 극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콧바람마저 나올 정도로 화가 났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5절 가운데에 쓰이고 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명분 무엇이었는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했다 라고 그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세운 이유 그럴듯해 보입니다. 공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시면 그들의 속은 오직 물질에 대한 집중으로만 가득했고요. 욕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음을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우리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낸 이들이 누구였을까?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여인의 섬김에 대해 이렇게 크게 분노한 이들, 대노한 이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도 또 한 명을 특별히 가룟 유다라 그렇게 지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전부 다 그랬을 것은 마태복음 26장 8절 보시면 마태도 제자들이라 표현하고 있고 본문도 그들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전부 다 화냈습니다. 그간 주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오늘 예수님 향하여서 그거 허비했다라고 화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날 주님을 섬겼던 여인을 맹비난한 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가장 귀히 섬긴 여인을 맹비난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부터 가장 가까웠던 민족 누구였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통해 그 약속을 받은 민족, 정작 예수님 오셨으나 강하게 밀쳐냈던 민족이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반대했던 그들처럼 제자들도요. 여인의 주님 섬김을 도리어 가장 가까운 그들이 맹비난하고 대노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나랑 가까이에 있어도 내 마음 못 지키면 눈앞에 주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구석에 몰리듯이 예수님 섬겼는데도 맨 공격당한 여인이요.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 섬김의 과정 중에 그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안 했고 제자들에게 공격받을 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어떠한 반응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어떠한 반응 그녀 내놓지 않았으리라 그리 보입니다. 아마 또 여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인내로 또 온유로 그렇게 제자들의 분노를 다 담아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말씀 준비하며 그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내가 주님 섬기는 것 저들만큼은 내 마음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제가 화가 잦아져서 본문 보고서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더 괜히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바보처럼 말이지.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못된 짓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더 확장된 관점이기는 합니다만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체포인 상황들과 신문 받으시던 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요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오늘 이 여인의 침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닮아 보였습니다. 세상 소란하더라도 난 내 주님만 바라보려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내 주님만 보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시편 40편 말씀 살펴봤죠. 여러분 40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들 주님께서 복주시고 건져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다니 여인의 마음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의 격한 분노와 시비, 여인의 시선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내 삶 다해 주님 섬겼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주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사실 그것밖에 할 게 없죠. 이때 예수님 개입하십니다.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막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스스로를 깨뜨린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은 자신을 깨뜨린 인생의 보호자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 모든 것의 포기입니다. 다만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요 세상 사람들의 이해처럼 자포자기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포기란 주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 내 삶을 전부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한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도 매우 빈번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은 자는 주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섬긴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인 여인을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분노는 사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주님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사용되어진 헬라 언어는 코프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코프스는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요. 원래 원문에서는 때리다, 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한 분노, 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구석에 몰아놓고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인을 몰아붙였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향유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매우 평화로운 목가적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 이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그려진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치졸하고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그 언더에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주님 앞에 뭐 했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드려 나를 깨뜨려 주님 섬겼다라는 거지요. 다만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삶의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와도 그 작정의 전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 온전히 깨뜨린 주님 섬기는 자들은 주께 내 삶 온전히 다 내어 맡겼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직접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을 우리 주님이 대변해 주셨듯 주님 우리 또한 이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7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죠. 121편 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날 깨뜨려 주님 섬긴 자 주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지켜내 주십니다. 그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나는 온유와 평강 누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서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여인의 섬김,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섬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위에 날 위에 좋은 일 했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네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깨뜨린 자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만 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섬기며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기브앤테이크처럼 주님께 드린 섬김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섬김이었음을 그 마음이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날 깨뜨린 자가 우리 주님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롯이 주만 높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자 그 인생이 날 깨뜨려 주님 섬길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자의 섬김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스스로 삶을 깨뜨려 주님 섬기는 자가 얻을 두 번째 주를 향한 섬김을 주님 기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인의 섬김을 기꺼이 인정해 주신 이유 몇 가지가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맹비난했을 때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 이것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맞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주님께만 향유 붓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 대신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 대노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속내는 진짜 속내는 달랐더랬지요. 여전히 제자들은 재물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언급한 구제사역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반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사역은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본문에서요 늘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직전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서고 계신 주님을 우리 오늘 이 여인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말이 맞다. 가난한 자들 돕는 건 맞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지금 이때만큼은 이 여인이 나를 섬긴 것 분명한 이유가 있는 섬김이니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당신을 잘 섬겼다라고 하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8절에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8절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향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손님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장례를 위해서도 쓰이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주님 죽으신 날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져와 주님의 장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여인이 이 의미를 미리 알고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 죽으실 줄 알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실 줄 알고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죽음을 염두하고 이렇게 섬겼다기보다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분을 위하여서 섬겼는데 그 섬김이 이러한 의미로 변해지게 된 거죠. 날 곁으로 주님 섬긴 자, 그 섬김은 우리 주님이 그 의미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날 곁들인 자의 섬김은 주님이 더욱더 복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 날 깨뜨린 자가 주님 사랑함으로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더 크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의미를 하나에 두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의미로 더 큰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헌금 두 렙돈 그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렙돈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귀히 받으시고 칭찬해 주셨죠. 왜입니까? 그녀는 삶에 전부를 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날 깨뜨리고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라면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원대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섬겨간다면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주님의 여인을 향한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있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섬김이 후대에도 이루어지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의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의 후대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 깨뜨려 주님 섬길 자가 얻을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그들의 믿음과 섬김을 모두의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섬김을 그저 흘러간 한때의 기억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요,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긴 이들의 헌신을 주님은 영원토록 회자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주를 향한 헌신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뒤를 이어 삶을 살아갈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가르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섬김으로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셔서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당신께로 나오는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 깨뜨려서 주님 섬기고 헌신한 자들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되어서 이렇게 누릴 은혜들을 정말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깨뜨려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향유를 부어 주님 섬긴 여인이 누린 은혜와 축복을 오늘에 사는 우리 또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를 향한 내 삶 전적으로 들여보는 그러한 삶의 깨어짐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